여러분은 하나의 씨앗교회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저희 이번에 계속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비유로 보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같이 예, 보고 있는데요. 혹시 그 기도 제목 저희가 매주 하는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Desiring the Kingdom, Imagining the Kingdom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하는 이유가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 임한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기독교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볼 본문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좀 비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또 어떤 것들은 그것과 되게 요원해서 과연 이런 게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공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되게 궁금한 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 중에 궁금한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우리 각자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혹은 뭐 아이를 돌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는 가운데 살아갈 텐데 그것이 아마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보면은 이 일을 하면은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희생해야 되고 어떤 가치를 이렇게 다운시켜야 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다 조화되면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 상상하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다음 또 하나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저의 궁금증은 뭐냐면 그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우리가 천국에 이제 가게 되면 혹은 천국이 오게 되면 결혼하지 않게 되고 그럼 이제 자녀도 없고 그 삶이 상상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아니면 천국 같이 혹시 느껴지는 분이 계시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결혼하지 않을까? 왜 결혼하지 않고 그리고 하필이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하게 하였고 또 자녀를 갖게 하셨을까? 이런 것도 이제 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좀 그 궁금함이 생긴 거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텐데 그럴 때 능력의 차이는 없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좀 큰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볼 때 내가 좀 큰 일을 한 사람 보고 부러우면 안 될까? 이렇게 막 부러우면 지는 거야 하거나 아니면 뭐 정신승리 막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텐데 또 그런 건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그 정의에 대한 관점에서 초점을 맞춰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의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타오를 갔다 왔었는데 수요일 갔다 오고 이제 어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여행이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 원래는 어제 오는 거였는데 금요일 날 와서 미용자매한테 오늘 집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오늘 집에 가면 진짜 좋겠다 막 그랬어요. 집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저녁에는 집에 도착했을 텐데 그러면서 되게 좋았는데 하여튼 그걸 되게 참아서 이제 애들이랑 다 놀아주고 그리고 약간 누워서 침뱉기 같지만 좀 정말 심한 거예요. 준이랑 유리랑. 그래서 뭐 녹음도 되고 그래서 좀 말하면 좀 그렇지만 네, 말씀드리면은 막 엘리베이터 버튼을 제가 눌렀다고 그게 화가 나가지고 준이가 그날 하루를 막 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내가 여행을 왜 왔는지 너무 힘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토요일 날 와서 이렇게 지쳐서 쓰러져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그거를 보고 유리가 이제 막 제 등에 이렇게 기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가 반응이 없으니까 이렇게 목에까지 올라와서 목마를 태워달라고 막 이렇게 머리를 잡아당기고 그래서 되게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목마를 이제 태워줬는데 그걸 보고 준이가 It's not fair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해달라고. 근데 사실 유리 목마 태우는 거랑 준이 목마 태우는 건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준이를 목마를 태우고 집을 왔다 갔다 하니까 유리가 또 노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노 자기도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걸 한 20, 30분 동안 했는데 이 아이들도 그 fairness, 정의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준이는 it's not fair 이랬고 유리 no 했는데 저는 그거를 하고 나서 진짜 이거 fair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의는 저희 모두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관심사이고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이 삶이 fair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모두에게 지금 사는 것이 fair하냐라고 여쭤보면은 아마 대부분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다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정의라는 것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어떻게 define 하세요? 도대체 정의로운 게 뭘까라고 define 하시나요? 아마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 대답이 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나름대로 이렇게 justice, 정의를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정의에 대한 그 정의가 모두 다른 거는 아마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정의를 정의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2010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책이 있죠. 샌더스의 정의란 무엇인가.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팔렸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 읽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아니면, 있으신 분? 네. 다들 이렇게, 아니, 강의 들어보신 분도 많을 텐데, 여기 보면은 정의를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리주의. utilitarian이라고 해서 이 샌더스의 그 공리주의에 따르면 공리주의자들은 사회 구성원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거 옛날에 뭐라고 하죠? 사회 시간인가 정치 시간에 배우셨죠? 이거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나세요? 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네. 이것을 가져오는 행위가 정의로운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풍요와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이제 정책을 이 사람들은 지지를 하고요. 근데 여기에 문제점들은 당연히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은 노숙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숙자들 정의를 노숙자에 대한 정책을 이 기준에 따라서 정의한다면 아마도 이 수용시설에 가둬놓는 것이 더 정의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공리주의에는 이렇게 소수의 어떤 차별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얘기에 나온 게 자유주의입니다. 리버럴리즘. 아마 지금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생각일 텐데요. 이 책에 따르면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결정이 정의로운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극단주의적인 자유주의자들인 경우에는 헬멧 같은 게 자전거 타는데 아니면 오토바이 타는데 헬멧 쓰는 거 막을 권리가 없다. 내가 다치면 그냥 내가 다치는 거지. 그 내 그 권리를 방해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람들에 따르면은 헬멧이나 이런 것도 모두 자유에 맡겨놓고 여기에 제한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역시 이 자유주의에도 지금 설명하기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것이 아마도 샌더스가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이제 공동체주의적인 그런 정의 관점입니다. 이 샌더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덕 그리고 좋은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결정이 이제 정의다라고 제가 듣기에는 조금은 제가 아마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조금은 모호하게 설명을 하고 이 사람도 자기가 이거를 지지한다거나 아니면 이 정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정의를 정의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구나. 그리고 정의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보는 본문에서는 마태의 정의에 대한 어떤 관점 혹은 마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본 거는 두 가지 관점인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첫 번째로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는 좀 수동적이지 않고 뭔가 적극적이고 그리고 어떤 리워드 베이스가 아니라 자비를 주는 그런 정의인 것 같습니다. 한번 당시의 사회상을 살펴볼게요. 당시의 사회상은 지금과 같은 복지나 어떤 뭐 실업 대책 혹은 뭐 노동조합은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실업자가 되는 것은 곧 굶주림을 의미하는 그런 사회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의 시대가 혹시 한국의 역사로 보면 어느 시대인지 아세요? 개수해 볼 수 있어요? 한국에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이때가 혹시 개수하실 수 있는 분? 고려시대? 통일신라? 어떤 시대일까요? 이때 시대는 언제였냐면, 그러니까 AD 3년에 마한, 혹시 기억나세요? 마한이 온조왕의 백제에 병합되고 삼국시대가 막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막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이제 만들고 시작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를 생각해보면 당시에 뭐 당연히 복지나 뭐 실업대책, 노동조합이 당연히 우리 한국에는 없었을 게 당연하고, 그리고 이 동시대에 유대인들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없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굶는다는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냥 하루 일하는 일당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굶주린 것들을 귀결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일꾼들의 형편이 레위기 19장이나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나름대로 당시 이런 일꾼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이 토라에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규정이 뭐냐면, 일꾼들은 그날의 품삯을 매일 해질녘 꼭 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어떤 최소한의 사회 보장 제도였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때문에 하루라도 일당을 늦게 받게 되면 그거는 그냥 돈을 단순히 안 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그 가족이 일꾼 혹은 그 일꾼에 의존하는 가족 전체가 굶어야 하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일반적인 일꾼들의 형편이 어떤지 이렇게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오는 그 일꾼들, 특별히 그 오후 5시에 온 그 일꾼들의 상황은 더 처참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7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아마도 노동시장에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었다면 이날만 이랬을까요? 아마 그 전날에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고 하루를 공치는 날이 일한 날보다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5시가 돼서야 여러분들 뭐 아파서 혹은 무슨 일이 생겨서 집에서 쉬다가 오후 5시에 회사에 가야지 하고 가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뭐 인도와 미팅을 해야 되거나 뭐 유럽과 미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후 5시 그냥 뭐 다 끝났는데 그냥 하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오후 5시까지라도 한 시간이라도 일해서 약간 그 푼돈이라도 벌어야 했을 만큼 그 절박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시각을 돌려서 이 일꾼을 고용하는 포도원 주인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하루가 다 지났는데도 또 필요하지 않는 일꾼들을 또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 주인의 태도를 보면 하루에도 몇 번이고 찾아가서 일꾼들을 마치 고용한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인 건 모양 계속해서 몇 번이고 하고 심지어 5시에까지 가서 일꾼을 고용하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품삯을 주는데 1시간 일한 일꾼에게도 하루 모두 일한 품삯을 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혹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정의를 정의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분배의 정의, 하나는 이제 처벌의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처벌의 정의처럼 또 수동적으로 이 정의라는 것이 사회가 수동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잘못한 사람이 생기면 그렇게 처벌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혹은 아까 이제 샌더스가 얘기한 게 아니겠죠. 우리 인류가 논의하고 고민했던 어떤 공리주의나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에서 나타나는 분배의 정의로 설명하기 어려운 굉장히 적극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는 정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정의는 어떤 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정의가 아닙니다. 보면은 만약에 어떤 일에 대한 대가로 주었다면 당연히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대가를 다 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게 이 정의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어떤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을 주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굉장히 다르죠. 회사에서는 정말 월급을 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일한 대가로 주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의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의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훨씬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그리고 또한 불합리하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인력 시장에서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너무나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의 태도는 어떠냐면, 만약에 우리가 그것들을 부러워하는 처지라면 부러우면 지는 거야, 아니면 지진 않았지만 정신승리로 아니야 괜찮은 거야, 아니야 괜찮은 거야 라는 그런 반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정의는 그 말씀드렸지만 리월드가 그 베이스가 아니라 커버넌트, 그 언약이 그 베이스가 되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받는 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일한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월급 받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 구글의 파운더 중에 한 명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 구글의 코딩 실력을 이야기하면서 그 코딩 실력의 차이가 오럴 오브 3 매그니티드가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많게는 1000배, 3 오더면 이제 뭐 300배, 100배까지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코딩할 거를 어떤 사람은 1년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실력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보면은 그 소프트 엔지니어가 받는 것과 CEO가 받는 것들 보면은 그 차이가 뭐 적게는 10배, 100배, 1000배가 나지만 우리는 그 CEO를 보면서 뭐 이렇게 많이 받아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부러우면서도 당연하지, 회사 창업하고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임팩이 정말 크니까 그건 당연히 정의로운 거야 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또 마음속으로는 부러워 나도 언젠가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진 그 어떤 리월드가 베이스가 되는 정의입니다. 다시 샌델의 그 정의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샌델스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지지하는 세 번째 그 공동체적인 정의에서 믿어 그리고 좋은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이 정의라고 했는데, 이 샌델스는 조금 특이하게 이 정의에 그 이르는 길,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맥킨타이어라는 학자의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서사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서사라는 건 뭐냐면, 말이 어렵지만 이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라는 거에 관심을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야기를 좀 풀었으면은, 만약에 어떤 일본인이 있는데 그 일본인이 저지른 그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이 죄는 단순히 우리 조상들의 죄이고 뭐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한국을 위해서 보상할 의무도 없고 뭐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은 그 공간적으로 어떤 나만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고, 이 관계가 공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어떤 서사적인 존재라는 관점에서 그 위에 일본인은 단순히 그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있는, 단순히 자신과 과거를 분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자신과 맺은 현재의 관계를 변형하려는 그런 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이 정의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 무엇을 하는 게 정의냐라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 공간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또는 이 공간의 차원이 시간적으로 그 수직적으로 확장해서 내 시대적으로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결국 정의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그 샌델의 그 프레임워크를 빌려와서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혹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아담, 아브라함,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로 이어지는 그 큰 이야기의 그 서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그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어떻게 부르죠? 그 두 권의 성경을 나눌 수 있는데 크게 어떻게 나눠서 부르죠? 구약과 신약으로 부르죠. 그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약속이 이 성경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첫 번째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시간에 모든 이야기를 얘기할 수 없지만 구약과 신약을 걸쳐서 면면이 드러나고 있는 인간의 이야기는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런 실패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끌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그 실패의 이야기를 표로 정리해 보려고 이렇게 아담부터 해서 아담하고 따먹었음 하고 이렇게 쭉 정리했는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이제 이거를 표로 정리해서 다 들려드리기보다는 어떤 모든 사람들이 실패한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성경의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 제일 처음으로 아담, 방금 말씀드렸듯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의 실패를 잘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이제 창세기에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창세기에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하는 인류의 역사가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은 하고 생략 930년을 살고 죽었다. 그 뒤에 셋은 중략 모두 920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나는 죽었다. 마랄렐은 죽었다. 야렛은 죽었다. 무르살렛은 죽었다. 라멧은 죽었다. 그리고 노아의 언약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고 또 이런 죽음과 실패의 역사는 다시 열왕기에 이어집니다. 열왕기에 실패한 역사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4장부터 보면은 르호보암은 중략 조상들과 잠들고 아비아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아사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여호사밧이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여호람이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아시아가 잠들고 아달랴가 잠들고 요아스가 잠들고 아미샤가 잠들고 우시아가 잠들고 요담이 잠들고 아하스가 잠들고 히스기야가 잠들고 므낫세가 잠들고 아몬, 요시아, 야호아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시드기야가 잠들고 제가 지금 남유다의 역사만 이야기했어요. 또 이스라엘의 그 죽음과 실패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실패한 인류에게 어쩌면은 우리 인류는 오후 5시에 그 일터로 나온 일꾼처럼 참담한 그 상황에서 나온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소망이 없고 오후 5시에 나와서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한 공의로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오후 5시까지 일터를 전전했던 일꾼의 수치와 참담함을 감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언덕을 오르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지키시는 모습이 심지어 언약의 대상이었던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정의가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퍼포먼스 리뷰 몇 번씩 받으세요? 1년에 네 번 받으신 분 네 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받기도 하고 하시기도 하고 두 번 받으시는 분 아니면 한 번 받으시는 분 한 번 두 번이 맞네요. 이렇게 한 번 혹은 두 번 받는 것처럼 퍼포먼스 리뷰를 해서 그 한 거에 따라서 리워드 하기도 하고 혹은 퍼니시먼트를 받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배반하고 심지어 당신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인류를 신실하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흔히 세상의 계약처럼 네가 얼마나 잘하면 너의 그 리월드에 따라서 일을 하면 얼마큼 보상하겠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세상의 좋은 것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약속을 받은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그 성경의 인물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받는 백성들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은 우리가 그 실패의 역사에서 봤듯이 우리의 노력을 보상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정의의 데피니션을 주는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닌 건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죠?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몸이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라면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기독교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이 땅에 임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가 올 거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들어가셔서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두루마리를 마십니다. 그리고 시중 드는 사람에게 이게 옛날에 예배의 형식이었나 봐요. 지주형제가 읽었던 것처럼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읽으면 두루마리겠죠. 저는 뭐 전화기 우리는 전화기 아이패드겠지만 두루마기를 읽으시고 이 사람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아 이제까지 내가 믿고 있던 게 잘못이었구나라는 저에게는 AD와 그 BC와 AD를 바꾸는 그런 구절이었는데요.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으시건 믿지 않으신 것 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2차 대전이 끝난데도 29년 동안 필리핀의 정글에 숨어서 항복하지 않았던 그 일본 장교 오노다 히로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말씀드렸는데요. 이 장군처럼 이 장교처럼 세상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이전의 세상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그 예전의 그 정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시작된 나라를 이미 시작된 나라를 완성하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깨어진 것들을 보고 그 안에 살아가고 마주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오후 5시에 출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서 필요한 능력이 없으면 해고된 것이 정말 페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사의 도움을 못 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집니다. 그것들이 굉장히 페어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마음 아프지만 그리고 1년에 한 번 성금을 낼 수는 있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여깁니다. 세상에서 리워드를 받는 논리와 규칙 가운데 우리는 일하고 돈을 벌고 승진하고 그리고 그 규칙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을 키우고 그리고 그런 규칙 속에 사는 게 우리 너무나 당연하다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왔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실패할 것 같습니다. 당장 제가 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실패할 것 같고 그리고 준이와 유리를 그런 기준에 따라 기른다고 하면은 그 아이들이 실패한 것들을 정말 부모의 입장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모습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위안이 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그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시고 끝까지 우리와 세상을 붙드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정의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초기 인류의 죽음과 몇 살까지 죽었고 했죠. 그리고 왕들이 조상과 함께 죽었고 실패했고 얘기를 들었죠. 그 죽음의 역사와 많은 왕들의 실패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것들을 놀랍게 다시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슬론을 낳고 헤슬론은 람을 낳고 생략할게요. 조금씩 생략할게요.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답은 살몬을 낳고 낳고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그리고 쭉 와서 수르바벳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시니 즉 실패와 죽음의 역사를 마태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죽음의 역사와 실패의 역사에서 어떤 삶과 소망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종착점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언덕을 지고 우리의 죄와 아픔을 지고 가신 십자가와 그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궁금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을까, 아직도 상상이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정의의 어떤 단면을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리월드의 베이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리월드 베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정말 초라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오후 5시에 온 일꾼처럼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어쩌면 수고하였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그것이 우리 오늘 하나의 씨앗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함께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 저희의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카톡에 보내드렸는데 혹시 그 사랑 얼마나 다 악보 받으셨나요? 이거 찬양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